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헛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후회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동아일보 칼럼에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라고 하는 글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5세 되시는 이렇게 노인분이 이제 쓴 글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후회하며 살아요. 인생 헛살았다고, 인생 낭비했다고. 그런데 이런 후회는 노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후회를 참 많이 해요. 사실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중년의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년이 힘든 이유는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경제적인 압박도 양쪽에서 오게 됩니다. 중간에 낀 세대가 바로 이 중년의 시대입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장기까지 내놓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일을 악물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삶이 허무해져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되시는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부모님 여성분들 삶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왜 허무하냐 하면 아이들 라이드 하다가 하루가 끝나요. 그렇죠? 아침에 남편 밥 해서 출근시켜 놓고 하루 종일 라이드하고 그렇죠?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집안 청소하면 점심 때 점심 먹으면 또 라이드 해야 되고 그렇죠? 라이드 갔다 오면 또 저녁 해야 되고 하나면 괜찮은데 둘, 셋 되면 하루 종일 라이드만 하다가 이거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죠? 후회가 됩니다. 인생이 그냥 허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40대는요, 40대, 50대, 중년의 시기에는 남들과 비교도 합니다. 다른 집을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 집을 샀는데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번듯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 보면 아, 내가 그때 그 직장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 여자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 남자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중년이 정말 힘든 시기예요. 요즘 가장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시기가 중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년들이 자살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시편 102편 24절을 보게 되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마 시편 기자도 중년이었던 것 같아요. 무진장 힘들었나 봅니다. 죽을 만큼 힘드니까 중년의 시대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 헛살았다고 낭비하고 있다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중년의 시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젊은 시기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다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후회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후회가 우리를 자꾸만 더 세상으로 막 밀어갑니다. 세상에서 후회되는 것들,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되는 것들 때문에 이 후회가 우리를 더 주님께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껴가면서 잠을 안 자가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그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 남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산 사람을 볼 수 있게 돼요. 권력을 행사했고 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다 누려봤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헛되도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인생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먼저 자랑하는지를 뭐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5절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가 자랑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구분하는 정체성이에요.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부모님이 믿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이 아이가 너무 조숙해가지고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자원해서 갔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이 데려간 거예요. 부모님 신앙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성도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이 돼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 보면은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렸을 때의 그 믿는 가정에서 그 누리는 그 신앙의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제가 부러운 사람들은요. 3대째 목사 가정.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3대째 목사인. 부러워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면 제가 좀 더 목회 수업을 잘 받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빌립보 교인들이죠. 이방 사람들, 이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족속 그러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성경이 지어진 곳,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이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죠. 왕족.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첫 번째 왕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그렇죠? 왕족입니다. 왕족. 오늘날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이씨 왕가. 나 양반이야.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더 그랬어요. 그 가문을 중시하게 여기는. 베냐민 지파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요. 이게 순수혈통이라는 겁니다. 순수혈통. 왜냐하면 당시에 그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말려 끌려가고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혼혈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파가 이렇게 좀 구분이 많이 와해됐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마리아인이지 뭐 무슨 지파 이런 게 거의 사라졌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혈통 집안이에요. 가문에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출생이 자랑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말한 것,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타고난 거죠. 그렇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거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한 것들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래요. 율법에 엄격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에 완전했던, 그리고 가말리알 문해에서 자라난, 그렇죠? 수제 중에 수제.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엘리트 출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이 있었대요. 이 열심은 심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예요. 이 신학적인 의미.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 보면 열심이 있었던 한 사람 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그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비느하스의 열심을 자랑스럽게 대대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 비느하스의 열심을 의의 행동이라고 칭송을 해요. 그리고 주전 168년 마카비 혁명 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었었는데 그때에 비느하스의 열심을 재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이 있었죠. 열심당. 그렇죠? 그게 비느하스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비느하스의 열심이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열심으로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박해했대요. 교회를 박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게 자랑이 되죠?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다?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정치 깡패 용팔이 아세요? 김용남 집사님 아세요? 그분 간증 집회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궁금하죠. 어떻게 정치 깡패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만약에 강대희 목사 간증 집회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저는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어요. 저는 되게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보면요, 들으면 나도 세상에 살 때 그냥 세상에서 막 살아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런 부러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흠이 없대요. 깨끗한 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 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룰 거 다 이룬 사람. 그렇죠?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부러울 만한 것 다 가졌는데 그렇죠? 남들이 부러울 만한 것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부질없다는 것이에요. 해로 여기게 됐대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자신의 과거의 삶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쓸모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는 뭐 나름대로 필요가 있었을 게 있었겠죠. 근데 이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추구했던 삶, 내가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그것을 더 이상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는 거.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배설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미련이 생기시는 분 계세요? 배설물은 빨리 내려가야 좋은 거죠. 냄새도 맡기 싫은 거죠. 조금만 더 보고 싶어 이러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사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냥 빨리 보내는 게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보내면 보낼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니 헛된 것이다. 그렇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사실은 후회만 커져가는 삶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본인의 신앙 고백이 그냥 신앙 고백,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가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에 굉장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굉장한 무게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기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 온도가 내려지기 직전에 쓰고 있어요.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입니다. 그거를 빌립보 교인들도 다 알아요. 굉장히 엄중하게 내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 헛되더라. 이렇게 추구하는 것 낭비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러분 예전에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때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인가 그 담배 공익 광고를 공익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거의 이제 초췌돼가지고 거의 말라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습니다. 이제 정말 후회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려보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후회스러운 겁니다. 이주일 씨가 광고비 받으려고 공익 광고에 나갔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가서 이걸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나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나가지 않았겠어요? 이 광고 듣고 한 명이라도 더 담배를 끊고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나갔겠죠.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거 다 추구해봤는데 이거 인생 낭비하는 거다. 이거 인생 헛사는 거다.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최종 성적표는 우리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기세요. 그렇죠? 우리가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의 최종 성적표를 매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후회되더라도 세상적으로 잘 떵떵거리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되더라도 마지막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면 그게 인생 성공한 겁니다. 인생 헛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신다고 한다면 그 인생 헛산 겁니다. 인생 허비한 거예요. 인생 낭비한 겁니다. 잘못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하였는데 내가 내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대요.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중산층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서 골프 치고 유람선 타며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중산층들의 꿈이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편히 살다가, 그렇죠? 빨리 은퇴해가지고 인생을 즐기다가 편안하게 죽고 지옥도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삶.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 천국에 갈 수 있으려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약에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조기 은퇴해서 조그마한 그 골프공이나 쫓아다니는 삶. 그렇죠? 그 골프공 쫓아다니려고 인생을 산 거예요, 지금까지. 50년, 60년. 허무하지 않아요?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돼지들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노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강아지들도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빨리 은퇴해서 놀고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거기에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헛된 것 아닙니까? 그게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디도서 1장 있죠. 디도서 1장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묵상했기 때문에 더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그레데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는 게 있는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놀고 먹는 돼지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빙둥빙둥 노는 게으름뱅이 그런 돼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있죠?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레데 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지치지도 않아. 열심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게으름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너무 게을러서요. 좀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기엔 게으르신 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게으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루에 4시간이나 잠을 자요. 이걸 웃으라고 한 얘기인지, 그쵸? 저보고 잠이 많다고 지금 지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잠을 안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게 부지런한 것입니까?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한 시간도 놀지 않고 시간을 쪼개어서 아깝지 않게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4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름뱅이에요. 가장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는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큰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주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깨어라는 단어입니다. 깨어.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이 자주 붙어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잠을 조금 자고 아무리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조금도 시간을 허튼 데 트지 않고 정말 알차게 쓴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 잠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시간 기도했다? 한 시간 일한 거예요. 두 시간 기도했다? 두 시간 일한 겁니다.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지난주간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얼마나 깨이셨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노동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자, 그게 가장 부지런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겠죠. 그러면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그 맡기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부지런한 일이에요. 일, 노동, 가장 큰 노동, 중요한 노동.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제가 예전에 이 구절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냐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만들게. 하나님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라는 글에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95세에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5세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95세 때 어학 공부하면 105세 때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 가면 그 인생이 뭡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5세 때까지 어학 공부하면서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낭비한 거예요. 낭비한 거. 헛산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낭비한 삶이에요. 그렇죠? 형편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95세가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아직 95세 되신 분들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 95세가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늙어서 죽게 되면 몸이 쇠약해서 죽게 되죠. 그렇죠? 몸에 힘이 없어지고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렇죠? 쇠약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힘이 없어져서 죽게 돼요.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팔팔해지시는 분 안 계세요.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점점 막 힘이 세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죽기 전에는 몸이 다 쇠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다른 일은 못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다른 일들은 힘이 들어간 건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만큼은 할 수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동안 헛살았는데 그동안 낭비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분들 할 게 없으니까 기도만 시킨다고 이렇게 예.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일이에요. 기도로 많이 깨어있으신 분이 가장 놀라운 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어야 100년,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사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날 텐데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골프 치러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든든한 직장이 없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남들처럼 집 한 채 못 가졌다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최종 인생의 성적표는 주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래요. 솔로몬도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